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귀순 사건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송출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은 지난 13일 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직후부터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 귀순 사건 경위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귀순자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 소식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판문점 귀순 사건 후 북한 당국이 공동경비구역 JSA 군사분계선 부근에 도랑을 파는 등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JSA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72시간 다리에 통문 설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오늘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천 차관은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 매체를 외국 대행사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언론 매체가 외국 대행사로 지정될 경우 러시아 내 비정부기구들이 받는 것과 같은 제약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공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벌금과 운영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 등 러시아 당국의 관할 규제와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번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VOA 방송과 자유방송을 비롯해 미국 민간방송 CNN,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공장 부지에서 오늘 오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이 폭발 사고로 인근 건물이 붕괴되고 차량이 파괴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인근 상공의 항공 운항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적색으로 상향됐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20분 아궁 화산이 분화해 분화구 상공 4,000m까지 화산재를 뿜어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만 세 차례의 분화가 있었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3,000m와 2,000m까지 연기 기둥이 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산재는 현재 바람에 따라 롬복섬과 플로레스 제도가 있는 동남동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항공편 25편이 취소됐고 여행객 2천여 명이 공항에 발이 묶인 것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파를 포용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 3주째 수도 이슬라마바드 도로를 점거한 강경 이슬람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최루탄과 고무탄환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지만 시위대는 오늘도 대규모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양측 간 충돌로 200여 명이 다쳤다며 부상자 대부분은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선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강경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선거법 개정이 이슬람 모독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추진하다 벨기에로 피신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25일 다음 달로 예정된 카탈루냐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이날 벨기에에서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가자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고 선거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죠.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의 선박 20여 척과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북한 방문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숭타워 대외연락부장 3박 4일 동안 이제 평양 방문을 마치고 주초에 베이징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였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못 만났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만났는지 안 만난지 이거를 중국이나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두 나라 관영 매체들이 숭 특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통들은 숭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북중 관계에서의 말하자면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 이것은 북중 관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 주석의 특사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의중,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위원장이 그렇다면 왜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은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견한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지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
북중 관계에서 이것은 가장 그 이상한 외교적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북중 양국이 그 만남 면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만나지 못했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예.
전문가들은 대개 중국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이유로 그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국에 대한 불만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빠짐없이 그 찬성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예.
특히 그 최근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죠. 석탄, 철강석, 섬유 수출 이런 걸 차단하고요. 또 금융. 또 노동자 송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석유 공급도 제한하기 시작해서 북한의 평양 기름값이 그 세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동맹국이면서도 국제사회 그 대북 제재에 앞장서서 북한의 그 숨통을 조이는 그런 중국의 그 행태 자체에 대한 어떤 한 불만 이것을 그 면담 거부로 표출했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회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숭타오 특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에 그 평양에 파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중국의 그 공산당 대회 내용을 설명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거 외에도 모종의 어떤 비핵화 방안,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모종의 방안을 만들어서 아마 평양에 보냈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 중국의 그 쌍중단이죠.
네.
예를 들어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미국과 한국이 하고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을 중단을 해서 비핵화로 가서 한반도 문제를 풀자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의 기본 보관인데 이것을 아마 이제 설명하려고 북한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제 쌍중단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비핵화 회담으로 가는 건데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면담 자체가 어떤 이런 회담 비핵화에 응하는 것으로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그 면담을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비핵화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그동안 고수했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뭐 천명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 또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19차 당대회 즈음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또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관계가 이제 회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외교적으로 봐도 상당한 결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최연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 일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나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면요. 최근에 개인 필명으로 나와 있던 것이긴 하지만 이 중국을 겨냥해서 명백하게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네.
뭐냐 하면 과거에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50년대 말에 소련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북중 관계에서는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 김일성 정권이었죠.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
자, 이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맹렬하게 불용 원칙을 언급하고 이럴 게 아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논평에서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간섭을 받거나 또는 지시를 받거나 하는 게 북한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역할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중국이 간섭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반감 또 외교적인 관례를 넘어서는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네, 뭐 중국 입장이 상당히 그 곤란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중국을 그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해서 북한을 비핵화에 대해 나오게 해라 뭐 이런 것인데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북한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하게 몰 수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최고 지도자 차원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외교적 모욕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특사는 그야말로 중국의 국가주석이 평양에 파견한 자신의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최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모욕을 당한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북중 간에 꼭 뭐 좋은 경우에만 특사가 간 건 아닙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나쁠 때도 이제 특사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1991년에 그 남북한 그 유엔 동시가입 북한으로서는 이게 반대했던 건데요. 당시 중국이 이를 지지하면서 그 특사도 파견했었고 또 그 이듬해죠 92년에는 그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하기 위해서 평양에 특사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예.
둘 다 다 김일성 주석 시절입니다. 당시에 뭐 김일성 주석이 대단히 화를 낸 건 사실이지만 특사를 안 만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 이런 걸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최초로 그 중국 특사를 만나진 않은 건데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그 정책적인 차원의 중국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거부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최고 지도자의 그 역량이 또 문제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즉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한 이런 역량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좀 거기에는 못 미쳐서 자신의 입장을 좀 합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면담 거부를 택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특사가 간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평양에 취항하던 그 중국 그 항공사의 그 취항을 이제 중단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둥과 그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대교죠. 압록강 대교를 한 열흘간 폐쇄하겠다. 물론 명분은 그 수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게 이것을 그 감정의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원유를 중단한다든가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든가 그러기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평양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기 때문에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북한이 두 달 넘게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파괴 이런 과격한 수사도 자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특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어떤 국면 전환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사실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바뀐 걸까요?
물론 국면 전환에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북중 간에 1차적으로는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전례대로 말하자면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공식적인 임무였고요. 물론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사실 어쩌면은 숭타오 특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이 70일 가까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예측 불허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고 거기에 따르면은 어느 시점에라도 북한이 준비가 된다거나 필요하면 미사일 도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의 중단 상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상태 소강 상태가 끝났다든지 국면 전환도 힘들어진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이것이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측면으로 그렇다면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를 면담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전혀 다른 접근으로 뭐 중국은 이번에 특사를 보낼 때 특사 파견 그 이유가 당대회를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차원이라고 저희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굳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아도 된 것 아니냐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뭐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다른 측면들은 저희들이 좀 얘기할 수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서 그 특사 파견을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한다 이게 있었고요.
예.
또 다른 그 양국 관계 현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대회를 설명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현안 얘기인데 이번에 제일 큰 현안이라는 게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다음에 특사 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단순히 그 공산당 대회 결과만 설명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중 간 외교 관계사에서 이렇게 중국 특사가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의아하고요.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안남도에 있는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
이를 뭐 좀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북한 측에서 숭타오 특사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그 지방 출장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아마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 이런 조치가 진작에 이루어졌었어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이제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 된 건데 북한 말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명단에서 빠졌다가 다시 오른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이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북한이 유일하게 한번 삭제됐다가 다시 오른 케이스인데요.
예.
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 때였죠. 그 핵협상과 관련해서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한이 핵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 폐기까지는 상당히 길이 멀고 또 그 과정은 사실 검증하는 절차도 굉장히 지난한데 핵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2008년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에 미 의회에서는 거의 매년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법안이 상정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적 요건이죠. 그런 이유에서 재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첫해 이 재지정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물론 여기에는 미 의회가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의견을 해서 특정한 기간 이내에 답을 하도록 행정부에 촉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게다가 또 새로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암살되는 그렇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예.
백주에 암살되는 사건이 북한의 공작원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것이 테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 북한에 억류됐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 그리고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내 감정을 상당 부분 반영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이 두 가지 일들이 테러 지원국 지정하는 그 요건을 갖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가 이것을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판단을 하는 것은 그 국무부인데요. 국무부의 그 수장인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 김정남 그 암살 사건 그 지난 2월에 발생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 암살이 됐는데요. 바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그 반복적으로 테러를 한 이것이 그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이 대북 제재의 그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이 계속 그 북한을 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존의 그 정책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까지 추가돼서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가 수단, 시리아, 이란, 북한 이렇게 이제 네 나라.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테러 지원국 지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정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개입하고 또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도 관련이 있지만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반발과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말하자면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북한의 주장대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과거에 주장한 것을 보면 핵 개발을 했다고 해서 또는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이 일각의 지적대로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 언급할 수 있고요.
예.
상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상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게 북한은 지난 2008년에 테러 지원국에서 지정된 이후에도 특별한 그것으로부터 무슨 이익이나 이런 건 얻은 것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그 시점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만 가능한 모든 말하자면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실 어떠한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더 추가되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말하자면 제재를 통한 압박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측에 계속해서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맥락에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상징적이다.
예.
그리고 크게 무슨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미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은 사실 정치적이고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반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 지정을 시작으로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그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테러 지원국 지정을 그 예고를 했고요.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이것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겠다 이런 기존의 정책 흐름과도 계속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북한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못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죠. 아마도 테러 지원국 지정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테러 지원국 지정은 미국 국무부의 말하자면 개별 국가의 입장인 것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IOC의 입장인 거죠.
예. 자, 북한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그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북한이 그 반발을 했는데요. 22일 날 그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그 문답을 통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그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 이렇게 규정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북한 얘기죠. 우리를 건드린 자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위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보다도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외무성 대변인이 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런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이것은 그 성명, 그 담화 이것보다 한결 낮은 제일 낮은 겁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문답을 통해서 그 이런 반응을 냈기 때문에요. 역시 북한이 불필요하게 그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북한이 왜 이렇게 그 낮은 수준의 담화를 냈는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국 정부의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나라 정부의 말하자면 입장을 좀 살펴보면 중국은 좀 더 그 완고하고 좀 낮은 수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낮추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긴장 상태의 책임이 이곳으로 인한 테러지원국 제재정으로 인한 미국 쪽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을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테러 지원국 지정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또 바로 북한 선박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렇습니다. 그 미 재무부의 그 제재를 담당하는 그 부서죠. 그 해외 자산 통제실 영어로는 OFAC라고 그러는데요.
예.
21일 날 그 제재 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그리고 북한 선박 그 20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것은 그 북한과 그 오랜 그 상업 관계를 맺었던 제3국 그러니까 중국 얘기입니다.
예.
아, 제3국의 그 사람들과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그 덧붙여 설명을 했고요.
예.
특히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그 중국인을 비롯해 아, 북중국 국경 도시죠 그 단동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이 여러 그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단동 상업무역회사, 단동 홍다 무역회사 이런 때는 지난해 그 한 내내 한 6억 달러 또 1억 달러 이런 물품을 서로 그 주고받은 이런 데 있고요.
예.
또 하나 또 북한의 그 운송회사들이 그 한 20척 정도 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자경호, 강성 1호, 부흥 1호 이런 그 북한의 그 기존의 그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이 대거 그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이 북한을 뭐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고립하는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 사정은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요즘 설명들을 보면 이 제재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예.
북한 내에서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얘기했던 석유 가격이 3배로 치솟았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또 북한에서도 내부적으로 제재 피해를 말하자면 조사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서방국들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제재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느 정도 까지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북 말하자면 프레셔 캠페인, 압박 캠페인이죠. 미국이
네.
주도하는 경제적, 외교적인 압박이 분명하게 이전과는 달리 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고립, 가령 외교적으로 관계를 격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아프리카 등지에 전통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사실 잘 아는 대로 실제로 어느 정도 엄밀하게 엄정하게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중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엄정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수출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교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압박은 분명히 제대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북한 내부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뭐 항상 이런 그 대북 압박의 목적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일 텐데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응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건 여전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도 그 두 가지 그 결례가 다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더라도 북한의 그 1차적인 그 최종 목적은 핵 미사일 개발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 응하지 않고 설사 응하더라도 그냥 시간 벌기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은 제재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그야말로 돈줄, 모든 외화원, 무역 이런 것이 다 차단이 되고 그야말로 역대 최강의 그 제재를 가할 경우에 북한도 핵과 그 경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북한이 어느 쪽에 그 선택을 할지는 아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로 아직까지 두 달 이상 지금 미사일 발사가 없었고요. 또 다른 하나 김정은 위원장도 9월 말부터 지금 군 관련 그 현지지도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경제 쪽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변화, 북한 내부의 어떤 갈등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기로 있는데요. 평양 당국이 그야말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조치 등 대북 압박 캠페인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정부가 훈련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그 평창 올림픽 이게 지금 상당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사태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고 한때는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게다가 또 남북관계는 사실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고 아무런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당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국내적으로도 한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말하자면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해서 말하자면 올림픽의 불참은 물론이고요. 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기피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래로 지금 몇십 년 만에 올림픽을 또다시 유치해서 두 번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것이 평화적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져야 되는 게 일단 대명제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
관련해서 우연하게도 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이 바로 이 기간에 겹칩니다.
예.
잘 아시는 키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입니다. 매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정도 실시돼 왔는데요. 이 기간 중에 올림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 한국 정부가 이번에 언론에 밝혀진 대로 중단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배경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이 기간 중에 훈련을 피함으로써 북한의 도발도 방지하고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유도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설사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 훈련에 대한 변화 여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 연합 그 사령부 그 체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훈련 자체가 그 연합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혼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미국도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현재 그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도록 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북한의 평화적인 신호 이런 것이 없이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에 워싱턴에서는 그 북한에 이것이 그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 이것이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만일 그 9월 15일부터 계속된 도발 중단 상황을 계속 때까지 내년 한 봄까지 계속 이어간다면은 아 이런 상황이면은 연합군사훈련을 좀 늦추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요.
예.
반면에 뭐 다음 달 또는 1, 2월에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뭐 핵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연합군사훈련 중단 연기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아직 그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보면 한국에서 열리는 그 스포츠 행사에 참가 여부를 막바지에 결정해 왔었습니다.
예.
그 서울이나 광주나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늘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그 북한이 막판까지 말하자면 정세를 관망하다가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2014년에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이 불참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종목에서도 출전권을 얻지 못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부분에서 북한 선수 두 명이 출전을 자격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참가를 유도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평화올림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한국 정부는 사실 그 3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다는 소식, 또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소식, 또 그리고 미 재무부가 북한 선박 20여 척과 중국 기업을 대거 제재했다는 내용, 또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홍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처음에 와서는 디자인을 하나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방송, 만화,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들도 많이 뛰고.
서울 생활 5년 차인 최성국 씨는 컴퓨터로 하는 각종 도안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입니다.
북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맞죠.
예, 그 북한은 모든 게 심각하고 교훈이 있고 무슨 인생관이라든가 애들한테.
북한에서 했던 일은 4.26 만화영화 촬영소의 원도가.
원도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화가라고 하나요? 애니메이터 원화가 뭐 이렇게 다 돼야 되죠.
한국 어린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뿐 아니라 미국 디즈니사의 영화 또 유럽 애니메이션도 작업을 했던 최성국 씨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항상 단일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단일. 단일 담배를 계속 피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담배를 우리끼리 훔쳐해요. 가서 도둑질해서 싹 가서 한 사람이 옆에 가서 물어보는 척하면 한 사람이 옆에 싹 붙어갖고 담배 싹 해서 두 대 뽑아갖고 나가서 근데도 이 사람은 또 꺼내놓는 거예요. 또 다 없어지면 또 꺼내놓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당신의 실력에 해외에 나가면 자기네 나라 가면 잘 산다고 자기는 일한 것만큼 받은 돈이라고 이게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북한 밖에서는 인기가 있다는 컴퓨터 게임을 들여와 팔기도 했고 일본산 중국 컴퓨터에 이어서 중국산까지 들여와 장사를 하는 재미와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 게임 하다가 성능 좋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거 내가 사갔다고 그래요. 게임 하다가. 그럼 마치 그 컴퓨터가 좋아서 이기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게임을 잘해서 이긴 건데. 그러면 사라고. 그리고 팔고 다른 것도 거기 딱 맞춰놓는 거예요.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이렇게 뭔가 남들이 버리는 걸 잘 사와요. 컴퓨터도 일본에서 버리는 걸 사다가 북한에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1000엔에 10불이었는데 1000엔에 석대를 샀어요. 그래서 그 석대를 분해해가지고 한 대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불 내지 250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10불에서 이윤이 엄청난 거죠, 그게.
일본에서 못 쓰는 중고 컴퓨터를 들여와 새 컴퓨터를 만들어낸 최성국 씨. 만화를 그리던 원화가였는지 컴퓨터 기술자였는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여하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원화가예요? 아니면은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저는 멀티맨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그거에 젊은 혈기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하니까 하겠더라고.
잘 나가던 사업은 북한과 일본의 단절로 컴퓨터 공급선이 끊기게 됐고 수완이 좋아하던 최정국 씨는 이내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돈을 좀 만지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졌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다음부터 중국에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 거래하기는 쉬웠어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차단되고 그 중국에서 막 들여와서 파는데 중국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에 한국 영화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컴퓨터 저장장치 속에 그대로 남아있던 엄청난 양의 한국 동영상들. 북한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한국 영화, 드라마가 담긴 CD알파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많은 동영상을 직접 대하게 된 최성국 씨는 곧 새로운 장사의 밑천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걸 그때부터 접해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앉은 그 한국에서 CD를 구워갖고 파는 북한에서는 기성 CD라고 하는데 짝퉁이 아닌 진품 이런 것만 돌았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제가 컴퓨터 그런 걸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방송 매체에 다 공개를 했지만 한국 영화를 CD로 굉장히 구워 팔았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북한 전역에 뿌렸는데 3년 동안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입이 굉장히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알파는 한 달에 얼마나
25개부짜리가 있죠. 2만 5천 내지 3만 원에 팔았는데 그거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북한 돈으로 2만 5천 원에서
북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법 동영상 알판의 새로운 공급책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나는 그렇게 팔면 그거 도매하는 사람들은 가져가서 2,500원에 판다는지 하나 CD 하나당 그래가지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나는 전부 뿌리기만 했죠. 그걸 CD로 구워가지고 진짜 뭐 통일을 위해서 진짜 제일 큰 일을 했죠.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 문화 바람을 불어넣은 주인공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최성국 씨.
요즘 시대로 말하면 슈퍼 전파자 되겠네요.
그죠. 한류를 불어넣고 웃긴 건 뭐냐면요. 팔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도 사러 오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액션 영화들을 그러니까 격술, 북한에서 격술이라고 해요. 격술 영화들을 달라는 거예요.
컴퓨터 속에 저장된 동영상만 복사해서 팔다가 어느새부턴가는 이런 영화 없어요? 이런 볼거리 없어요? 하는 주문도 받게 됐습니다.
있어요?
그럼 몰래 찾아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통해서 그 사람이 대신 오는 거죠. 도매꾼이 와서 격술 영화를 잘 나간다. 어디냐 하니까 군부대가 밀집된 곳이에요. 그래 하고. 근데 격술 영화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다음부터 편집 프로그램을 또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격술 대목만 잘라낸 거예요, 다. 그래서 격술만 60분 묶어놔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격술만 골라가지고 다 액션씬만 골라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제목을 격술 묶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 영화, 드라마, 동영상 속에서 격술 부문만 발췌해 팔았다는 것은 영화 한두 편 봤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네. 어디에 무슨 장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하다 하니까 제목만 봐도 알아요.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게 뭐로구나. 처음에 시작하는 거 봐도 이거 액션이로구나 하면
만화 영화를 만들어내던 원도가는 대본과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자세였고 그러다 보니 웬만한 동영상의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생각이 그려지는 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대본의 내용을 알아야 애니메이션 하죠. 뭐대요? 대본 100번 읽기 운동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대본을요 한 3번 읽다 나면 완전 파악해요. 근데 그걸 한 10번 읽으면 그다음에 뭐 그 사람보다 그 대본에 나오는 주인공보다 더 그 자기를 더 잘 알죠. 그 주인공보다.
대량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슈퍼 전파를 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아, 당연.
처음 봤을 때 재미있으셨어요?
당연히 재미나죠. 그 재미나니까 잘 팔리지. 세상에.
아니, 저게 누군가?
길고 푸른 물 장녹수. 자네 그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가 무슨 오리인지 아나?
아오리!
탐관오리!
아, 그거 재미있냐 없냐 이런 건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재미난 거예요.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왕한테 부인이나 하게 해주쇼!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몰래 하는 일도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인데 평양에서 북한 전역으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그 큰 죄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신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하면 잡혀가는지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아, 그죠. 그렇게 사업을 할 정도면 빽이 든든한 거죠.
4.16 만화 영화 촬영 소위를 하면서 받아놓은 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김정일이 개별 감사도 받고 여기서 거의 무궁화 훈장이나 뭐 이런 데만 먹는 그런 김일성 청년 영의상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근데
충분히 감시를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최성국 씨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고
이런 거 다 받자고 하니까 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빽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그
머리가 비상했던 최성국 씨는 큰 일이 나기 전에 조금씩 대비라는 것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뇌물을 고여요. 그 뇌물 고일 때 한국 영화 같이 고여요. 한국 영화 싫어하는 간부가 없어요. 그냥 뇌물만 갖고 오면 속수비하고 한국 영화 같이 가져가면 좋아하는데 그럼 뭐예요? 한국 영화를 고이면 그다음부터 서로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절력이 친분감이 배로 강해져요. 내가 너를 지켜주기 네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받기만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고 뒤를 챙겨주고 뇌물을 주고 사업을 보장받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보장관계가 성립된 양쪽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도 쥐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 내가 뭐 입 어디 가서 입 나불대면 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고 나는 재미를 보장해주고 돈 보장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커버서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한 거죠.
그런데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니 주위를 살피는 일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엔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국정원 요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알았다면 친했다면 내가 또 이 사람도 매수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코가 높을 대로 높아진 최성국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 것이 없는 권력자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내가 이제 봐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면요. 사람이 배려요. 어린 나이에 돈이 많아지니까 서청명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죠. 서청명. 서청명이란 말 아니에요. 여기서. 민중이 쑥대 올라간 것 같다는 말을 써요. 뭐랄까. 조금 성공해갖고 자기가 크게 성공한 줄 알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아주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서청명. 청명하지 않아가지고 청명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예요? 소예요?
서.
서청명.
예, 서청명.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원 따위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이 있다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저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최성국 씨는 자신이 평양에서 쫓겨나게 된, 이 발단이 된 불꽃놀이 폭주까지 들여오게 됐습니다.
그냥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때 무슨 여기서 말하는 그 불꽃, 불 붙이면 지식하고 타는 거, 2003년 당시 그때 내가 그거까지 들여와서 팔았으면 아주 아주 깬 거지.
2003년이면 그럼 몇 살이에요?
23. 그걸 팔았는데 북한에 그게 최초로 등장하다 보니까, 아니 이 뭐야, 보이지더니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폭약이라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쫓아버렸어요. 가라고 당장. 아, 이 사람은 보이지더니 권위적인 보이지더니인데 아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급신골이 됐는데 아치 오린 게 나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쫓아버리니까 이 사람 상당히 기분 나빴지 그때. 근데 나는 너무 어이없었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노트고 보자 하고 전화 도청을 걸은 거예요. 도청 보니까 뭐 한국 영화 복사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람이 다 잡히죠 그게. 그래서 그게 교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되다가 추방당한 거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